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대략적인 개관을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는 그이 누가 사도행전을 쓴그 저자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는가? 그러니까 수신자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수신자의 이름이 나와요. 물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긴 하지만 특별히 1절에 보면 그 수신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네,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학자들은 당시 로마의 아주 고위급 간부라고 봐요.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의 사촌 동생으로 봅니다. 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고 이 이름을 클레멘스에서 데오빌로로 바꿨다. 데오빌로라는 단어의 뜻 이름이 그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사촌 형제였던 이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가면요. 동일하게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도행전 1장과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써요. 각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하죠. 당시에 최고위급 그 권력층에 있었던 그 간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을 붙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라는 그냥 굉장히 친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시기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시기 사이에 이 둘의 관계가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신분이 좀 달라도 교제하면서 이런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권력의 구조가 명확했던 주종 관계가 명확했던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호칭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황제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 복음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고 사회적 신분은 있지만 직분은 다르지만 이들의 둘 간의 개인적 관계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세속적, 신분적 관계가 개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허물어진 게 뭡니까? 주종 관계를 허물었어요. 남녀 관계를 허물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유대 유교 사회에 쪄들어 있는 그런 민족과 백성이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잘못되어진 세속의 그 신분적 관계들을 다 깨버린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고국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교회는 이 복음 안에서의 공동체는 세속의 기준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느껴요. 이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 훈련을 제가 제자 훈련도 했고 사역 훈련도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 훈련을 소그룹으로도 하거든요. 사역 훈련을 이제 인도를 했는데 거기 이제 뭐한 10명 정도의 우리 그 훈련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각양각색의 분들이 들어와요. 사실은 세상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 같이 섞일 수 없는 이제 부류의 분들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뭐 직분이나 직함이나 이런 걸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서로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막 교제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문방만 나가도 세상이 세속의 기준으로 다 금을 그어놓고 그죠? 다 평가하잖아요. 우리는 늘 그 평가에 압박을 받고 살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나가기만 해보세요. 얼마나 미국은 좀 덜하지만 세속의 기준을 딱 재워놓고 그 거기에 속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루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모든 세속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구분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역할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한번 삼위일체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죠?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삼위 중에 누가 제일 높습니까?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성부가 제일 높습니까? 성자가 높습니까? 성령입니까? 솔직히 예? 성부가 제일 높지 않아요? 맞죠? 성부죠? 아, 안 넘어오시네요. 성부가 제일 높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부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빌립보서에서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시나 그죠? 그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게 삼위일체가 그 교리 아닙니까? 그죠? 동일한 하나님, 한 하나님.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개념상 성부, 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아, 자보다는 높겠다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은 다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전체의 구속의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걸 주도해 가세요. 이게 성부의 역할이에요. 성자의 역할은 뭡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구속의 그림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죠? 그게 빌립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만 끝나면 구속의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복음, 그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고유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분의 역할을 보고 우리가 높낮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세속에 비춰보면 누가 제일 높아요? 하늘 위에서 그냥 조정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아 보여요. 그죠? 성자 예수님은 제일 억울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건 지극히 세속적 부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적 부는 뭡니까? 동일한 한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평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목사가 제일 높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있죠? 누가 제일 높아요? 목사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아니죠, 다 똑같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 어디 모임에 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교회는 쫙 읍조리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제일 높고요.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막 쭉쭉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죠? 자, 그런데 각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preaching and teaching, ruling, 이게 저의 역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이에요.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요,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고요,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고요, 다락방 순장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고유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보고 높낮이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성도지만 그 역할을 인정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등함을 함께 누리며 하나의 공동체로 서나가지만,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권한을 보호해주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도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는 영적 가장의 역할을 그 가정에서 해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의 뷰예요. 성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는 뭡니까? 어머니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높낮입니까? 아니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사탄이요, 이 질서를 깨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남성과 여성의 그 구분, 하나님이 구분 지은 것 아닙니까? 남성의 역할이 있고 여성의 역할이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분명한 역할이 있고 그 롤이 있는데 이걸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 가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뭐 이상한 거예요. 남녀가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니까 공용이 돼버린 거예요. 뭡니까? 남성과 여성의 이 구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게 결국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법칙을 깨는 거예요.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깨는 거예요. 높은 성전으로 가서 너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거 뭡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신앙의 법칙을 깨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다 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하나님께서 맡겨준 역할들을 다 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요,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동일한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인에게 허락하신 역할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이 국가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법과 질서와 리더십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죠. 그리고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여러분 무정부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질서와 법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다스려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너졌을 때 죄인된 인간들은 여러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 무정부 상태에서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국가라는 이 법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은 뭡니까? 그 국가의 권력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려고 하죠. 물론 국가가 잘못했을 때는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우리 한번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의 이 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40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광야에서 있죠? 네, 40년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을 있습니까? 네, 40년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며칠을 있죠? 40일 주야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으로 나가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시죠? 40일이에요. 다 4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4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인고의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40일이에요. 그게 성경적 의미의 40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인고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리더로 세우세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이라는 기간 준비 기간을 가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는 광야의 여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40일이라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 없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저는 아직은 더 가야 되는데 제 인생 가운데 도래한 인생 가운데 그 닥쳐오는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힘들죠. 그리고 때로는 막 불평도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요. 정말 알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뤄냈을 때 이게 얼마나 축복으로 변하는지를 저는 처음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신 진리지만 정말 우리 성경적 진리와 맞닿아 있는 진리예요. 절대 고통 없이 얻는 거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과 헌신과 우리의 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복은 없어요. 영적인 근력이 생기려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40일의 기간을 거치게 하세요. 우리 지난 특새 때 봤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죽음은 그걸로 안 끝납니다. 절대 안 끝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많이 경험해요. 그 고난과 인고의 시간은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집니다. 예,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의 여정을 거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 고난의 인고의 시간을 우리의 힘으로 버텨내면 안 됩니다.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이게 살아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빨이 나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생겨요. 그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견뎌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걸 견뎌야 돼요. 그러면요 그 고난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루면요 우리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 갖고 하나님이 나중에 쓰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육신도 망가지고 우리의 정신도 망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다 망가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과의 과정 교제 속에서 그 인내를 주님의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0일의 인고의 과정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세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다뤄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